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문화 소식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자, 오늘은 한국의 갯벌과 세계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서해와 남해의 갯벌을 등재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조금 의아한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나. 근데 이게 벌써 10년 넘게 준비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남해안은 전 세계적으로 천혜의 그런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
놀랍게도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반도의 서남해안의 갯벌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몰랐네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잠정 목록에 이미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서부터 네. 6건의 갯벌이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했는데
네.
서류가 좀 불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죠. 그리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2019년 1월에 서남해안의 5개의 갯벌을 4개로 묶어서
예.
고창, 신안, 서천, 그다음에 보성하고 순천
네.
이렇게 5개를 묶어서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갯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갯벌 군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센터에 다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4월까지 현장 실사도 하고 패널 회의도 하고 평가들 쭉 했습니다.
자, 이미 한국의 갯벌이 그러니까 잠정 목록에는 등재가 됐었다는 건데 근데 그게 서류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2018년에 처음 도전을 했었을 때는
네.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도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 불충분이 나오는 게 더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그 산하의 심의 기구에 의해서 평가를 딱 받아버리면 잘못하면 다시는 신청을 못하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반려가 된 것이 나름대로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2019년에 집어넣고 2020년 6월에 중국 푸저우에서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가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창궐했잖아요. 그래서 총회 자체가 1년 뒤 2021년 7월로 네. 연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7월 심사를 앞두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연기가 됐던 심사가 오는 7월에 재개될 예정이라는 건데 좀 부정적인 소식도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재하려면
예.
국제자연보존연맹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네스코의 자문심사기구인데 여기에서
네.
이제 네 등급 중에 1등급인 등재권고라고 하는 걸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3등급, 세 번째 등급인 예. 반려권고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예선에서 어떤 면에서는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좀 불투명해졌는데
예.
그런데 뭐 부정적이긴 하지만 포기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그 등급은 불가예요.
아예 안 된다.
네, 불가 예. 등급을 받으면 다시 신청도 못해요.
아,
그런데
그래요?
반려라고 하는 것은 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7월까지 또 우리가 좀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도전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열심히 의지를 다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갯벌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나 보존의 가치는 사실 정말 크죠. 세계가 아직 그걸 잘 몰라주나 싶기도 하고 뭔가 세계 유산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가 보다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방송에서도 사실 간략히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란 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 유네스코라고 하는 단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 단체의 정확한 명칭은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입니다. 그러니까 UN을 예. 국제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중에 하나인데 특히 과학적인 활동이라든가 문화적인 활동, 교육적 활동을 통해가지고
예.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기구예요. 사실은 우리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진짜 세계 평화는 인류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네. 연대해야 된다.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네스코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든지 과학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네.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높낮이가 없게끔 하고 더불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교류를 해가지고 골고루 발달하게 하고 또 각자의 다양성들을 좀 인정해보자.
네.
특히 유네스코에서 요즘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가치들을 좀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규범들도 만들고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이 유네스코가 최근 하고 있는 활동 중에 가장 사랑받고 세계인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그런 활동이 뭐냐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보편적인 문화유산이라든가
네.
또 자연유산이라든가 이런 걸 유네스코 공식 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관리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로 인정을 받았어? 야,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네.
그러면서 이제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문화유산들 같은 경우는 야, 이런 유산들 한번 가서 나도 체험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 인류에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 활동으로
네.
자연유산, 문화유산 이런 유네스코 유산들이 사랑받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전쟁이나 개발 같은 것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전 세대들의 놀라운 문화적 성취들 이걸 보존하는 일은 이제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 보호하는 역사가 생각보다는 또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세계유산이라고 지정하는 네. 제도는 애초에 이집트의 아주 인류의 거대한 그런 어떤 네. 공사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큼의 대공사가 진행이 될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데
네.
아스완 하이댐 아직까지도 이 중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댐 이전에는 세계 최대의 댐이었죠. 그래서 이집트는 역시 규모가 다르다.
네.
피라미드 만들던 민족이라서 그런지 엄청난 댐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댐이 완성되게 되면
예.
댐의 수몰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데 그중에 누비아 유적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유적이 그 밑에 있었나 보네요. 수몰 지역.
예, 이 유적은 예. 이집트의 고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유산들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피라미드 그런 예. 정도가 아니라 그 아부심벨 대신전이라든가 또 기타 다양한 그 무덤의 군락들이 있어서
예.
이 누비아 유적이 사라지게 되면 이집트의 영혼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반대가 극심했어요.
네. 그럴만하네요. 이게
나일강의 상류에서 네. 발달한 건데 솔직히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 상류에서 발원을 해서 하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막 거대한 그런 유산들은 하류 쪽에 좀 있지만 상류에 있는 이 누비아 유적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문제는 이게 물에 다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합심을 해서
예.
누비아 유적 내에 있는 중요한 그런 유적들을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옮깁니다. 그래서 이걸 하류 쪽으로 갖다 놓고 이때부터 국제적으로 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존하지 않으면 이건 뭐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개판이
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72년도 11월 16일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유에 관한 조약이라는 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요.
네.
73년도에 미국이 최초로 비준하고 그다음에 20개 나라가 비준을 하면서 75년에 정식으로 발효돼서 75년 이후로부터 세계의 자연 문화유산들이 유산 목록으로
네.
등재가 되고 그거는 유네스코가 관리도 하고 감시도 하고 각 나라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우리도 문화유산들로 지정된 게 많잖아요.
네,
또
그렇죠.
세계 유산으로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유산들이 세계
네.
기록유산 또 무형 문화유산 등의 보존으로 폭이 넓어지면서 활발하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역사가 생각보다 길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이라는 게 워낙 공신력이 또 있다 보니까요. 상당히 심사가 좀 엄격한가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갯벌에 10년 걸렸다는데
예.
10년은 약과입니다. 뭐 준비해서 뭐 한 2, 3년 사이에 예. 선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유산의 가치에
네.
대해서 전 세계를 설득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네.
일단 크게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나눠서 각각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네. 여기가 이코모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 등재권고가 나오면은 세계유산이 거의 확실히 등재가 되고
예.
보류가 나오면은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번 총회 때 예, 또 심사를 합니다. 반려가 나오면 그 한동안 더 그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에 갯벌이 여기에 예. 걸린 거고요.
그리고 등재불가가 예. 나오면 아예 이제 다시 재신청이 불가능해지는데 2010년 같은 경우는 보류 권고를 받았던 한국의 역사마을 예. 하회와 양동 같은 경우가 그 등재 권고로 바뀌면서 문화유산이 됐고요. 한국의 서원 같은 경우는 아예 반려됐었는데 재신청을 네. 해가지고 등재를 했죠. 산사 같은 경우도 한국의 산지숭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곳만 등재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곳 모두가
예.
세계 유산으로 이름을 올렸죠.
자, 이런 뭐 앞선 선례도 있고 하니까 최근에 반려된 한국의 갯벌도 가능성은 좀 있다. 우리가 또 한국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준다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요. 예. 한국의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은 공간이에요.
네.
일단 생물종이 엄청납니다. 고유종만 해도 47종, 또 멸종 위기의 해양 무척추 동물이 5종이 여기에 살고 있고요.
예.
무려 동식물 2150점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로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유네스코 말고 예.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가 지정하고 있는 세계에서 보존할 만한 습지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많이 지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안갯벌 이외에는 대규모의 지형학적 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자충수이기도 한데 정말 세계적으로 그 거대한 그런 갯벌의 군락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손으로 개발에 의해서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네. 간척 사업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갯벌들도 어떻게 보면 유실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 세계인의 눈으로 봐서는 여기를 진짜 보존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같이 도와야 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소실되거나 사라질 수 있으니까 냅둬야 될지 이걸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이런 좀 아쉬운 대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앞서서는 아예 서류 신청 자체가 안 됐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건 왜 그랬던 걸까요?
서류를 신청할 때는요. 예. 그 영역들이 정확하게 특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청 서류 자체도 네. 확실하게 내용들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존 관리의 주체가 어디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네 개 지역이 서로 지자체가 다르잖아요. 지자체가 다르니까 어디가 총괄해가지고 관리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여기 네 개의 갯벌을 다섯 개의 지자체에 나눠져 있는 갯벌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 그래도 상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태안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갯벌 파괴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 여기 갯벌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네스코에게 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지금 다시 ICUN 네. 평가까지 받은 것이죠.
아, 자, 갯벌의 경쟁력을 사실 우리 한민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 보령 같은 데는 머드 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흙 축제인데 또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을 하면서
맞습니다.
사실 외국인들도 많이 오죠.
솔직히 우리의 갯벌을 예. 보면서 외국인들은 그 장관에 압도당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 갯벌을 보면요.
예.
해변이 뭐 보통 이제 모래가 쫙 깔려 있고 뭐 혹은 바위가 있고 이런 해변들은 많이들 보잖아요. 자기네들도.
보통 생각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리고 또 용암이 예. 굳어져가지고 형성된 그런 기암절벽의 해안들도 다들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 갯벌은 전혀 다른 개념 아닙니까? 갯벌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지처럼 네. 보여요. 근데 가면은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러게요. 그런 늪지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온갖 생명들이 살아요.
참 신기하네요. 그런 거 보면.
갯벌에만 네. 나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채취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조리해 먹을 수도 네. 있고 그 생명들이 거기에 그 깃대에서 살고 있다는 모습들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계절의 변화가 그 절감을 할 수 있게 네. 되고 계절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모래 사구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모양들도 생겨나요.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이견의 여지가 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난 거죠?
이건 갯벌이요? 사실은 예. 대략 한 7,000년 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박이네요.
네, 그때 예. 이제 황해가 육지와 수평을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생겨날 때 네. 거는 뭐 수만 년 전이겠지만 이제 갯벌 자체의 그 어떤 그 퇴적들이 이루어진 거는 7,000년 전서부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7,000년에 거듭해가지고 쌓여져 있는 그런 갯벌이 요즘에 예, 다양하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게요. 있어서 안타까웠던 거죠. 아무튼 네. 이 철새들이 여기를 찾아들면 정말 엄청난 장관이 맞아요. 만들어지는데 예. 이런 갯벌을 좀 전 세계가 함께 소중하게 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한국 갯벌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뭐 흰 물대새나 큰 고니 등 멸종 위기종이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천연기념물 새들도 보존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갯벌들이 꼭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갯벌 이야기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